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 어제 저녁부터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 동안에 룻기서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룻기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들과 할렐루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들이 어제는 진단을 했고 오늘은 처방을 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몸이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몸이 안 아파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진단하러 가면 의사가 현재 당신의 몸 상태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만약에 심각한 경우에는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처방을 해주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영적인 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같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그 영과 육에는 비슷한 법칙이 작용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병행의 법칙 principle of parallelism 이렇게 얘기하는데 병행의 법칙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육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비슷한 원리가 동일한 원리가 작용한다. 자 그러면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죠? 밥 잘 먹고 운동하고 잠 잘 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밥 잘 먹고 운동하고 잠 잘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밥 잘 먹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첫 번째 딱 물리치시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밥도 잘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적인 양식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말씀들을 별로 잘 안 먹고 한국계는 그걸 잘 먹는다. 그래서 여기 와서 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쭉 전해보니까 여기 교인들은 상당히 성경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제가 신명기 갔다가 레위 갔다가 느헤미야 갔다가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쭉 이렇게 알아들으셔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했는데 보통 그 정도로 하면 굉장히 이게 복잡하거든요. 머리가 흔들리고 그래서 저는 미국계에서 뭘 하냐면 이제 처음에는 모세오경하고 복음서만이라도 읽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는 사람들 보고 바이블 리더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바이블 러버 그래갖고 역사서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신약에서는 역사서 가서 사도행전 읽고 사도행전하고 역사서 읽으면 바이블 러버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읽고 싶다 그러면 바이블 티처 그래가지고 예언서도 읽게 하고 서신서도 읽게 마지막에 이제 그 바이블 메스터 그런 사람 이제 지혜문학까지 다 읽고 요한계시록 읽게 그래서 성경을 기본적으로 이제 읽게 하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야 일단 기본 내용을 알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사람이 양식을 먹으니까 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먹어야 된다. 근데 이제 양식을 많이 먹으면 또 뭘 해야 되냐면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 그러니까 영적으로 운동은 뭐냐면 봉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봉사를 안 하고 말씀만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밥을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같이 되죠. 이제 살찌고 배 나오고. 그러면 외형이 뭐 보기 좋아지지 않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장혜준 목사님처럼 몸매가 날씬하면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속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의사가 저보고 보기보다는 속이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뇨 없죠, 콜레스테롤 없죠, 뭐 심장질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먹기만 하고 운동해서 안 하면 이게 당뇨, 콜레스테롤 이게 내용이 안 좋아진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읽고 들었는데 봉사를 안 하고 섬기질 않으면 뭐가 되냐면 사람이 저지멘탈 해주고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건 많은데 본인이 실천 안 하면 그 아는 거 어디다 써먹냐면 남을 지적하는 데 써먹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11조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주일날 안 나오지, 저 사람은 왜 봉사 안 하지, 왜 장로가 돼갖고 새벽기도 안 오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남을 정죄하게 되는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 아는 건 많아요. 근데 봉사를 안 해서 그게 이제 영적으로 당뇨에 걸린 거예요. 고혈압 걸린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꼭 그 봉사를 하시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비만증에 걸려가지고 아주 살이 뚱뚱하게 찌게 되고 보기도 안 좋고 상당히 비판적이 되고 정죄하게 되고 아는 건 많은데 남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요한 이유는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그걸 나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니까 주로 스페이스 방법세라고 합니다. Is there a sin that I have to avoid? S. Is there any promise that I have to hold on? 내가 붙잡을 약속이 있는가? Is there any action that I need to take?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이 있는가? Is there any commandment that I need to follow? 내가 따라야 될 명령이 있는가? Is there any example that I need to follow? 내가 받아야 될 모범이 있는가? 이래서 이제 스페이스를 적용해서 어느 성경을 읽든지 거기다 스페이스를 적어서 그걸 저널에다 쓰고 영적 일기를 쓰고 그걸 이제 속으로서 나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적용하고 적용한 것은 속으로서 나누고 나누면서 남들한테 배우고 또 남들도 나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양육이 되는 이런 그 말씀을 읽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튼튼해졌네. 그래서 영과 육의 공식이 똑같아요. 읽으면 먹어야 되고 운동하면 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잘지 않은 건 이제 기도. 그래서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 이 나 혼자 생각했던 나 혼자 적용했고 잘못했던 게 이제 주님 안에서 그 소화가 되고 자는 동안 브레인에서 이 정보가 프로세스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모든 것들이 자면서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듯이 어제도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자는 동안에 우리 두뇌가 이제 어느 정도 프로세스 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돼서 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삶에는 물질의 궁핍도 생길 수가 있고 강제 이주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잃어버리고 과거로부터 단절, 현재도 없어지고 미래도 없어지는 삶이 되겠구나 하고 이제 진단이 나왔어.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병행의 법칙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0과 6이 병행 같은 원리가 적용되긴 하지만 이 병행의 법칙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독립의 원칙은 뭐냐면 0과 6이 병행 같은 원리가 적용되긴 하지만 다르다. 즉 여기 피아노 치신 분 어떤 분 피아노는 잘 치는데 골프도 잘 쳐요? 골프 못 쳐요? 왜냐하면 골프와 피아노는 별개니까. 그러니까 피아노를 잘 치는 분이 골프를 잘 치고 싶으면 골프를 따로 배워야 돼. 요거는 사람들이 잘 아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면 교회에 와서 성경도 많이 아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별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가 노벨상도 타고 뭐 공부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평생을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 없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물리학에 있어서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신학과 성경에 있어서는 초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저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도 그 권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된 거라. 피아노 잘 친다고 골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과 신학을 잘하는데 목사님한테 재테크 물어보세요. 되겠나?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과 육적인 법칙이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뭐 석박사고 정치인이고 우리 동네에 한국에서 무슨 뭐 장관이라고 방문 오시고 예배 참석하시면 누가 특별 대우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 그냥 일반 성도, 주님 앞에 죄인, 그냥 똑같이 예배드리러 온 사람 이렇게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한다고 본인은 기분 나빠하는데 뭐 제가 보기엔 그냥 죄인이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독립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영적인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따르기 때문에 따로 배워야 된다. 즉 세상에서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영적인 원리를 하나하나 배워가야 된다. 이걸 안 배우면 그 모든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학식을 가지고도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고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독립의 원칙.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영적 우선의 원칙. 즉 영적 우선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 원리와 육적 원리가 같이 있어도 그 중에서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건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오고 그 머리 똑똑한 애들이 엘론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면 회계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했어도 영이 그 지식을 인도하지 못하니까 머리 좋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운동을 많이 해서 기운이 좋은데 영이 운동을 안 하면 몸집 좋은 깡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쌈 잘하는 깡패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깡패.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운동을 많이 하고 이 육이 튼튼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영이 우리를 인도해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써먹고 육신적으로 튼튼하신 분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해서 우리가 병행의 원칙과 독립의 원칙과 영적 지도의 원칙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주로 이렇게 육적인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어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진단을 했어요. 내 몸에 어디가 잘못됐나, 내 영에 어디가 잘못됐나. 진단 결과 어떤 분들은 별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정기검진 다 갔더니 그러죠. 의사가 아, 혈압도 좋고 뭐 체중도 좋고 다 정상입니다. 이제 그냥 뭘 하시든지 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진단 나온 분은 어제로 부흥의 끝.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겨 사시니까 그냥 사시던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걸로 이제 진단 끝났으니까 평소 하시던 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생활 하시고 이제 나가서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제 딱 진단을 받아보니까 내가 조금 이거 어디 고쳐야 될 게 있다. 심각한 질병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저 평소에 하던 대로 조금 더 운동 더 하시고 식사량 좀 줄이시고 소금 좀 덜 잡수시고 이런 거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맨날 아 의사한테 갑자기 소용 하나도 없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뭐 밥 조금 먹고 운동하라고. 어떤 분은 부흥에 오거나 주일 설교 들으면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 맨날 그냥 목사님 뭐 그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계에서 설교하면서 그러죠. 여러분들이 혹시 제 영어를 못 알아들으시면 그냥 그렇게 짐작하시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 경우에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좀 심각한 분들은 이제 여기 처방이 나오는데 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해서 현실에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걸 오늘 이 새벽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2장 어제 2장 17절까지 읽었는데 성경 제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이제 돌아 1장 17절에서 끝났었는데 계속 이제 연속으로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여주세요.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둘이 돌아옵니다. 세 과부 중에서 한 과부 로르바는 돌아갔고 이제 룻과 나오미가 돌아왔어. 그부터 사람이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은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이제 기쁨이냐? 네가 그때 떠났던 십수년 전에 떠났던 그 나오미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것은 이제 오해고 자기가 내린 처방이죠. 나는 마라, 괴로운 사람, 쓴 사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괴로움이라고 부르십시오. 이게 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나는 완전히 빈 사람 되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두 가지 오해인데 주님께서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고 둘째는 내가 텅 비어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막 욕해요. 자기가 한 일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이 비읍 인생을 치읍 인생으로 바꿔라. 비읍 인생은 뭐냐면 비교하다가 불평하다가 비난하고 불행하게 찌는 인생이고, 치읍 인생은 찬양하다가 칭찬하다가 축복하다가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비읍 인생이 되냐면 처음 시작은 비교예요. 쟤와 나를 비교한다고. 저 사람이 이걸 가졌는데 나는 이게 없다. 각 사람이 고유한 주님이 주신 가치가 있고 재능이 있는데 그걸 기뻐하고 인정하지 않고 늘 비교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건 뭐냐면 토브 바라, 즉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다고 이렇게 자꾸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냐면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 키가 이게 비교가 돼요.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몸무게가 비교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서부터 내가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이 불행의 싹이 씨앗이 뿌려지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우리 부모는 남의 부모처럼 이렇게 돈이 없을까? 그러면서 부모를 비교하고 왜 우리 남편은 남들처럼 승진을 못할까? 남의 남편과 비교하고 누구는 뭐 결혼할 때 열쇠 세 개 갖고 왔다는데 당신은 뭐 갖고 왔어? 이러면서 이제 부부싸움 시작되고 서로 비교하면서 여기서부터 불행이 싹 트거든요. 뭐 암흑의 목사님은 뭐 설교를 잘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왜 그걸 못하냐, 뭐 암흑의 교인은 뭐 11절은 뭐 100만 번 한다는데 우리 교인은 왜 그걸 못하냐, 비교하면서부터 막 교회가 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딱 끊어야 돼. 비교를 딱 끊지 않으면 계속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불평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비난해야 돼요. 이 불하게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 탓이다. 내가 이민 올 때 돈 안 꿔준 형님 탓이다. 자리 안 잡아준 동생 탓이다. 그렇게 남을 비난하다가 결국 그 비난의 끝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에게로 가요. 하나님의 탓이다. 지금 이거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결국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사람을 다 하다 보니까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에게로 비난이 가잖아요. 제가 손가락을 이쪽으로 해야지 잘못하다가 또 누구를 지적할까 봐. 여러분들 그 비난을 하다 보면요 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결국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불행하게 살고 싶은 분은 계속 비교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교하면서 불평하시고 누군가를 비난하십시오. 그러면 끊임없는 불평과 비난 속에서 자기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먼저 비교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내게 제일 좋은 걸 주셨다는 걸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내가 어머님 뱃속에 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내 현재 내 상황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 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막 엉망이 되고 막 그 괴로워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계속 들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제가 이제 어제도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뭐 개인적으로 벌어진 일들을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뭐 누구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얼마나 사울한테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가 한 거라고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의 영웅이 된 것밖에 없는데 여자분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 마음속에 질투심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아주 절호의 찬스가 두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살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쫓겨다니다가 결국 나라를 떠나서 블레셋 가서 미친 사람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게까지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됐지만은 다윗은 블레셋 가서 미친 척하고 살았던 그 시간까지도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미친 척하고 사는 동안에 그 블레셋의 병법과 기술과 모든 군사 전략을 다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승을 할 수 있는 그 훈련의 기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잡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확실히 믿으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찬양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웃을 칭찬할 수 있게 돼요. 나만 하나님의 귀한 자가 아니라 남도 하나님의 귀한 자니까 그 사람 각자가 가진 고유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저도 장점이 있고 단점인데 제 단점은 지적하려고 들면 아마 100가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점을 보고 칭찬하기 시작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그 교회 가고 싶어하고 그 교회 가면 인정받게 되고 저 목사님이나 저 교인들은 나를 보면 그 장점을 얘기해 준다면서 교회에 오면 항상 그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그게 실진지 아닌지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옆에 있는 사람 장점 세 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옆분한테 당신의 장점은 이거야 세 가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당장 얘기해 보세요. 장점 세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기할 게 없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얘기하세요. 좋은 점 세 가지. 아니 깔아 명석을 깔아놓으면은 그 한번 해보세요. 장점 세 가지 부부간에도 당신은 이거가 좋아. 저 목사님은 저기 그 성도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뭐 세 가지 좋은 점 뭐가 좋아? 사모님도 얘기해 주세요. 그 좋은 점 뒤를 돌아보시고. 뭐가 좋으신지. 자, 두 분 얘기하셨어요? 자, 옆에 분 세 가지 뭐가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칭찬. 예, 형제님. 자매님. 뭐 좋은 점? 현명하고. 또 두 번째. 예, 현명하고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잘생겼고. 세 번째 하나 더. 예? 마음이 예쁘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좋죠. 자, 받았으면 주는 게 있어야지. 또 세 가지. 마음이 따뜻하고 지혜롭고 밝다.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그렇게 서로 칭찬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데 이 칭찬을 안 해본 사람이 연습이 안 돼 갖고 쑥스러워해. 근데 자꾸 칭찬이 습관이 되다 보면 사람들 볼 때마다 자기는 장점을 보는 눈이 길러지고 세상에 하나님은 얼마나 훌륭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걸 자기가 appreciate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찬양을 드리지만 그런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면서 그 사람을 사귀게 되고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늘 비교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던 인생을 하나님 찬양하고 이거 칭찬하는 인생으로 바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원수는 축복해야 돼. 그러니까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면 아니 죽여도 시원찮을 원수를 왜. 근데 그 원수를 축복해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게 마지막 고비. 제가 이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는 정말 그 사람들이 잘 실천을 못해서 제가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해요. 우리 지역에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저 목사님 저 목회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도대체 괴롭히는 교인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대. 딴 교회 갈래도 갈 수도 없고 파송도 안 시켜주고 사는 목회를 아예 차라리 그만두겠대. 왜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교인과의 관계가 안 좋았냐면 설교하다가 그분이 이쪽에 앉으면 이쪽을 보고 해야 된대. 심각한 중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처방을 내려드릴 테니까 한 달간만 해보라고.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그분을 매일 새벽 제단에서 축복하시라 했더니 미쳤어요 그러더라고. 미치거나 말거나 성경책이니까 해보라고. 그래서 새벽마다 그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루도 빠지 말고 한 달 동안 한 다음에 효험이 없으면 나한테 다시 찾아오라고. 그때 목회를 그만두든지 말든지 그랬더니 꽁시랑 그러고 갔는데 새벽마다 축복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 그 인간을 거기까지 하고 축복의 말이 안 나오는데 이제 억지로 하는 거지 뭐.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안 되는 걸 막 이를 악물고는 이제 하는 거죠. 한 일주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니까 이게 습관이 돼갖고 그 사람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돼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한 두 주 되니까 마음에 없는 빈말이 립서비스가 그래도 슬슬 나오더래. 그 한 세 주 되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그냥 하려니까 하는 거지 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거의 다 돼갈 쯤 무렵에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성도님 저쪽에서 오는 걸 보게 됐대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서로 어색하게 인사하고 서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했는데 뭐 이왕 그렇게 만났으니까 때가 점심이니까 밥이나 먹자 그래서 점심 식당에 가서 제가 뭐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지못해 같이 가서 앉았죠. 그랬더니 식사 시간 됐으니까 목사님이 식사 기도 해주시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평소에 습관대로 하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막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서 기도 끝나고 딱 보니까 이분이 눈물을 뚝 떨어뜨리더래요. 자기가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목사님 자기를 그렇게 축복해 줄 줄은 상상을 못했던 기도를 받고 나니까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져서 눈물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근데 목사님이 저를 평소에 그렇게 축복하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미안하잖아. 본심이 안 그랬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자기도 막 마음이 울컥해져서 성도님 죄송합니다. 저도 성도님을 그렇게 좋지 못한 감정으로 됐었는데 이 부족한 종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날 밥 먹으면서 화해가 돼가지고 그분이 계속 목회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주 교회에서 열심히 돕는 성도가 돼가지고 목사님 그거 진짜 효과 있나요? 그래서 그럼 구약과 신약 FDA 승인받은 약이야. 그게요 원수를 축복하는 게 상대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면 상대는 아무 지장을 안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요. 전혀 지장 안 받습니다. 뭐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렸는데 전 여자라가 아니라서 그런지 미워해야 그 사람 아무 지장이 안 받더라. 지장 받는 건 나예요. 남을 미워해 보세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완전히 사람이 엉망이 되고 인상 찌그러지죠.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가르쳐도 교인들이 축복을 잘 안 해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네가 빈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자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그제서 저를 축복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은 찬양하고 이웃은 칭찬하고 원수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찬양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지음받은 여자가 마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나오미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자,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세 가지가 뭐죠? 곡식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잃어버렸던 게 고향을 떠나야 해서 고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고향을 떠났더니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재밌는 게 곡식을 잃어버렸던 사람에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곡식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향으로는 돌아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짐작할 수 있어요? 남편과 잃어버렸던 자식을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 신앙생활 하려면 눈치가 좋아야 돼. 자, 2, 4, 그 다음에 뭐죠? 2, 4, 6. 그 딱 눈치가 좋아야 돼, 저렇게. 그럼 하나님이 벌써 2, 4 했으면 그 다음에 6 하시겠구나. 3, 6, 9 하시겠구나. 이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삼손이 머리가 밀렸는데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그럼 뭘 짐작해야 돼요?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겠구나. 이걸 짐작해. 내 인생의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거두지도 않았어 아직. 무렵만 됐어도 이게 눈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겠구나라는 게 딱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자 이걸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면 이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차 배열법 구조라는 게 뭐냐면 A, B, C, D, D-C-C-B-A-. 이제 성경 학자들은 주로 이렇게 성경을 역사 비평적 방법으로 보는 분들 있고 뭐 문학 비평으로 보는 분들, 사회 비평으로 보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쓰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문학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처음 시작된 시대 배경 아니에요? 그때 공동체는 파괴됐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어떤 경우가 벌어졌냐면 기근이 들어서 물질이 공급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강제 이주를 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야 돼서 가족이 파괴됐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 이때까지는 내리막길입니다. ABCD가 쭈루룩 내리막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새 가족이 형성되면서 나오미와 루 둘이 남았는데 혈연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둘이 딱 모여서 귀환했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C와 반대예요. C-는 보리 추수가 시작됐어. 물질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2사 6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메시아 가문이 형성될 거라는 걸 짐작하라고 지금 구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카이에스틱 구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앙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중앙. 그러니까 A, B, C, D, D-C-C-B-A-. 그랬으면 D와 D-C가 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즉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지만 나오미와 루시라는 새 가족이 형성됐다. 이게 핵심이다. 이게 처방의 핵심입니다. 즉 내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자. 이렇게 직접 건너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징검다리를 뭘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냐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거 같지만 신앙을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걸음부터 천리끼는도 한 걸음부터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코끼리 먹는 방법 뭐 바이트 사이즈로 잘라 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 속담으로 말하면 천리끼도 한 걸음부터, 즉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부터 하면서 그게 시작이 되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신앙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뭐 아프리카 가서 성자 슈바이처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과테말라나 멕시코 가서 거기서 원주민들에서 죽는 선교사가 되겠어요? 내 생업이 있고 가족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헌신하고 살 수 있을까? 해답은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넘어가 보면 룻이 자기가 한 게 다른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한 거예요. 나오미는 다행히 이제 모든 건 다 잃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지만 남편 쪽으로 친족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이렇게 먼 추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먼 친족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이름이 보아스였다. 여기 집안간, 세력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보아스, 이 세 가지가 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집안간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리디머, 렐라티브. 집안간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이 집안간이라는 그냥 집안 식구 친척이라는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집안간 고엘이라고 하면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의무를 하는 사람이 보아스, 재력 있는 사람. 보아스라는 단어 뜻 자체가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재력 있는 사람, 집안간 보아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 여러분 여기 룻의 호칭이 이제 변하는 걸 잘 보세요. 아직까지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나오미가 며느리로 확실히 인정이 안 된 사람.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했다. 그래 나가 보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 룻이 지금 이방 여인 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곡식 주워다가 시어머니와 먹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한 이 룻을 들어서 이 책 이름이 룻기가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삼진아웃된 인생이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나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나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밭에 나가 곡식 주워다가 시어머니 먹이는 거라면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건지, 애들 유아방에서 잘 돌봐는 건지, 부엌에서 밥 지어서 성도님들 공급하는 건지,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가보아라.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 따라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참 이게 우연히 이렇게, 이 사람은 우연인데 우리 만남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게 그 재력이 있는 자, 유력한 자 보아스 설명하려고 그랬는데요. 보아스를 성경에서 유력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히브리어는 기뽀르 하일입니다. 그 기뽀르 하일과 짝이 되는 게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인데,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어로 에쉬에트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일은 똑같아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강력하다, 힘있다 그런 뜻인데, 기뽀르는 남자고 에쉬에트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브에게 남자에게서 났으니 너는 여자라 하리라 할 때 너는 에쉬에트다. 왜냐하면 이슈한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뽀르 하일과 에쉬에트 하일은 요조숙녀는 군자호구라 이런 것처럼 현숙한 여인의 짝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력한 자가 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재산이 많아야 되고, 둘째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야 되고, 셋째는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고 도덕적으로 존경을 못 받으면 졸부, 사회적으로 지위는 있는데 돈이 없어, 이런 분들은 이제 그 굉장히 명성은 좋으시고 존경은 받으신데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유력한 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는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존경은 받는데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가난한 선비이시죠. 근데 이 기뽀르 하일이라고 이 칭찬을 받을 정도면 그 사회에서 재산도 있어야 되고 지위도 있어야 되고 두 가지만 있어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 그 남자의 짝이 될 만한 사람은 이제 현숙한 여인인데, 이 룻이 현숙한 여인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보아스가 그 사회에서 당당한 사람인지를 알겠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룻이 지금 자기가 하겠다는 건 이 이삭 죽기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들은 수소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순양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기름진 고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풍박 간을 덮고 있는 간장을 떼어낸 그 기름을 가서 거기에 얹었다. 아론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살 났고, 당신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있거든 그것을 가지고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가오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 하나님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기만 맡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슨 권리가 있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연기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고, 고아 가부들은 사람들이 추수하고 남은 밭에서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고아와 가부의 공통점, 거주와 목사의 공통점, 그럼 왜 갈 때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때는 많다, 뭐 주는 대로 먹는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도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과 고아와 가부가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그 대신 먹을 거를 어떻게 먹냐 하면, 제사장은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는데 하나님이 제사장 먹으라고 당신은 연기만 맡으시겠다 그래서 그것도 기름만, 몸에 안 좋은 기름은 다 태워서 나한테 보내라 그러고 너는 고기 먹어.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 가서 남들이 추수하고 남은 거 그걸 주워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룻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때 마침,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우연히 엘리멜렉 집에 갔는데 그때 또 마침 또 보아스가 왔어요. 이렇게 우연히와 마침 두 가지가 겹치면, 우연과 우연 둘이 겹치면 이건 필연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눈치 좋으신 권사님이 벌써 아시는 2, 4, 6, 그렇죠? 이걸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니 베들레헴 성문에서 왔는데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빈해 하면서 곡식거리는 일꾼들에게 격려했다. 그들은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련님께 함께 하시길 빕니다라고 인사했다. 이 인사가 좋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서로 그렇게 인사해. 샬롬 샬롬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부터가 좀 이상해. 뭐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도 난리를 많이 겪어서. 식사하셨습니까? 하도 굶고 살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가 인사에 반영이 되는데 이 사람들 그 문화가 자체가 뭐냐면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길 빕니다. 이 인사 자체가 너무 축복된 인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당장 나타나셔서 내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들어주겠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갑자기 그럼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정신없어서 시간 다 지나갖고 못하는 분도 많은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만약에 나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정답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애가 뭐 학용품도 필요하고 선물도 필요하고 과자도 필요하고 그 아니에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애는 그냥 부모만 있으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임마누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호 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일꾼들을 감독한 젊은에게 대답했다. 젊은 여인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냥 나오며 함께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알려진 건 그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모압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두드러진 게 없다. 그런데 넘어가서 일꾼들의 뒤를 따라하면서 곡 희딴 사이에 떨어진 인사가 죽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한 가지 분명한 건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걸 알려줘요. 저 사람은 모함년이고 아무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바는 없지만 부지런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성실하더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특징. 제가 어제 그랬죠. 삼진아웃된 인생이라고 다 쓰임받는 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도 그럼 쓰임받겠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첫째는 부지런해야 돼. 성실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직장에서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특징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세댁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이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십시오. 왜 그랬냐 하면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 돌리지 말고 여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누가 건들 수가 있어요.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 목이 마르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 길어다 준 물을 마시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는 모압 여자 누가 밭에서 강간한다고 복수해 줄 남자가 없습니다. 지켜줄 남자가 없어요. 사법기관이 없습니다. 형사가 없어요. 경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끌고 가서 윤간하고 죽여버려도 아무도 모를 사람이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는 이런 룻에게 딴 데 가지 말고 있으라. 내 남자 일꾼들을 따라다녀라. 내가 남자 일꾼들한테 당연히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가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다 해결해라. 룻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마에 땅을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저는 한낮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째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돌봐주시고 생각해 주십니까? 도대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십니까?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11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를 내가 얘기하겠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서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어. 댁은 진정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께로 오지 않았어?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면 그걸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기에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오래 하다 보면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잖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선한 일을 오래 하면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몰라서 불평할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몸부림 봉사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장로도 안 시켜주고 목사님 나 알아주는 거야 못 알아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게 돼 있어. 남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성실하게 꾸준히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하고 있으면 이름 없는 모함 여자인데 벌써 동네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저 여자 굉장한 여자. 고향을 떠나서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 봐라. 정말 성실한 여자다. 하나님이 갚아줬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사람 인생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평판이 지역사회에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 다니는 암흑의 성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진짜 진국이야.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소문이 그냥 저절로 나게 그 교회 목사님 설교했는데 그 인간 때문에 나 그 교회는 절대 못 가겠어. 이런 소문이 나면 이제 그거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판이라는 건요 꾸준히 납니다.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 3년 지나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법 쪽에 암흑의 판사 그럼 대쪽 판사 암흑의 검사 쥐약 검사 야, 쥐약 검사가 뭐냐 그러니까 쥐약 먹어갖고 힘 못 쓰는 검사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뇌물을 하도 많이 받아 먹어갖고 제대로 할 일을 못한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3년 지나니까 평판이 나. 그러니까 몇 년만 지나면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다 나서 사건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한테 맡겨야 되고 이게 뭐 사람들 사이에 빠삭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 쪽에만 그렇겠어요? 성도들 사이에 지금 콜럼버스 사이에 평판이 다 나 있겠죠? 암흑의 교회 암흑의 장로 그러면 벌써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분이 어떻고 암흑의 지옥 암흑의 권사가 그분 기도 많이 하시고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진짜 좋으신 분이지. 딱 요약이 됩니다. 요약이 돼.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요약이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지역에서 룻은 그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돌보는 여자라고 요약이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처음 만났고 처음 보는데도 도와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넘겨보세요. 그랬더니 룻이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정을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해 주시니 보잘 것 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한테 이렇게 해준 거에 이렇게 감동을 받아. 보아스가 이리 오십시오 음식 드시다 하면서 빵 조각을 최 찍어서 주고 특별히 그 비니거 소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아 보아스가 여인에게 곡식을 대준대. 볶은 곡식을 룻이 밥을 먹고 나면 곡식 주고 돌봐준 것만으로도 그렇게 감격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곡식을 준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내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먹으라 했는데 왜 감격이 없어? 감격이 룻은 그냥 벌써 감격돼가지고 그냥 세상에 나 같은 걸 이렇게 돌봐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이 지나가면서 곡식 먹고 배는 빵빵한데 기쁨이 넘친다. 왜 기쁨이 없어? 기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에게 모든 걸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찼다면 이건 당뇨 고혈압이 아니라 심각한 중병이 됩니다. 넘어가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자리에 일어나니까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에게 말했죠. 저희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사에서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희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올려서 그 여인에게 줍도록 해주시. 하나님 지금 그러고 계셔요. 여러분 하도 안 돼가지고 멀쩡한 곡식 뽑아가 그냥 뿌린다고 주스라고. 룻이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해봐 한 해바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넘겨보세요. 약 20리터예요. 15kg. 성인 여자 두 사람이 일주일 먹을 정도 양식. 그러니까 보통 하루 나가서 하루 주워 갖고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 먹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지 그렇게 뭐 겨우 먹고 살 만큼 서바이벌하게 미생이 아니라 이거예요. 풍생이지. 이렇게 해서 곡식이 해결됐습니다. 그럼 2, 4, 6 그죠? 곡식이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결될 게 하나 남았잖아요. 자녀 문제 해결되고 집안이 이렇게 되잖아요. To be continue. 그거 이제 저녁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녁에 나오시고 안 궁금하신 분은 그냥 집에서 읽으세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벌레만 놓다고 죽어도 아무 대꾸할 말이 없을 정도의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목사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하고 받아서는 안 될 은혜를 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말씀을 듣는 성도들 사이에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무엇이간데 주님 이렇게 먹여주시나, 이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 나누는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하시고, 오늘 내가 곡식을 주어서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군가를 발견할 때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